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 두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당국자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테러 공격에 가담한 용의자 두 명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범 7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하지만 테러 용의자 한 명인 압델람 살라는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압델람에 대해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하지만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의 신원은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은 17일 이틀째 시리아 내 수니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공군 소속 전투기 10대가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지역의 지휘서와 모병소를 겨냥해 공습에 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 폭탄 테러는 사전 계획된 것이었다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의 해양안보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태 지역에 앞으로 2년간 2억 5,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필리핀에 대한 7,900만 달러 지원과 베트남 4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2,10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 대한 25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에 연안경비정과 해양조사선 한 척씩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는 또 무역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소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ISIL은 수주일 내에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케리 장관은 17일 파리에서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뒤 동맹국들이 ISIL과의 전투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ISIL은 이미 레바논과 이집트, 터키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고 이번에 프랑스도 공격했다며 그들에 대한 격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ISIL이 장악한 시리아 지역은 이제 4분의 1로 줄었다며 조만간 동맹군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참사는 폭탄 테러로 인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보안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드코프 연방보안국 국장은 17일 사고기 잔해와 수화물에서 폭발물 잔해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당시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제폭탄이 최대 1kg의 TNT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5천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군에 12억 9천만 달러치의 무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의회는 30일간 계약 이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유도탄 19,000여 개에 달합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기구는 사우디 공군이 전방위적인 작전에 나서면서 폭탄 재고량이 낮아 재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요 며칠 지구촌은 좀 어수선합니다. 테러 공격을 당한 프랑스나 레바논뿐 아니라요. 지금 이 테러단체 ISIL의 공개 지목을 받고 있는 미국은 특히 워싱턴 DC에는 긴장감까지 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요 건물이나 9.11 테러가 발생했던 뉴욕시에도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 순찰견과 함께 곳곳에 배치돼서 수상한 작은 테러 증후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인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공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인 10명 중에 6명꼴로 내 주변에서 파리 참사 같은 테러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압박감은 지난 2013년 보스턴시에서 마라톤 대회 당시 벌어졌던 테러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 테러리즘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던 미국인 수도 지난달보다 두 배가 많은데요.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현안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불안감과 비례한 수치로요, 나온 조사 결과가요, 바로 미국이 ISIL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인데요. 10명 중에 6명꼴로 미국이 이 ISIL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지상군을 다시 보내는 것은 또 대다수 미국인이 반대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자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0도에서 14도 예상합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8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구름 많습니다. 2도에서 9도 분포,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에릭 클랩톤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I can't stand it.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 내 많은 주정부가 시리아 출신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고 속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볼티모 폭동 당시 현지 경찰 당국이 폭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졌던 전직 소방대원이 안면 이식 수술로 새 삶은 찾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3일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이 저지른 테러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해서 지금까지 모두 129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미국 안에서 많은 주지사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주지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2016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 이상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 많은 주지사가 이들 난민을 받지 않겠다면서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파리 테러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시간주하고 엘라바마주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또 바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새 같은 발표를 한 지역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 전문 방송인 CNN 집계로는 방금 말한 두 지역을 포함해서 일리노이, 텍사스, 매사추세츠, 인디애나주 등 모두 28개 주가 시리아 난민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이 이런 방침을 세운 거죠.
네, 그런데 대개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지역이라고요?
맞습니다. 한 곳만 빼고는 모두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곳들입니다.
네, 사실 이 많은 주지사가 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 파리에서 사망한 테러 분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에서 이 시리아 여권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이게 이제 위조 여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테러 분자가 난민으로 가장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는 가능성이 큰 건데요.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안에서 테러를 막으려면 시리아 출신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러 분자가 신분을 속이고 난민들 틈에 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6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에버 주지사가 편지에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텍사스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디애나주의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인디애나가 난민들을 포용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1차 책임이 인디애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난민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아이오와주의 테리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뭐 말을 좀 바꾼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주지사가 이 16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난민을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가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아예 아이오와주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주지사 중에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대체로 시리아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 뉴햄프셔의 맥이 핫산 주지사입니다. 핫산 주지사는 난민들의 배경을 조사하는 절차가 확고하게 마련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현역은 아니지만요. 민주당 후보로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선거 결선 투표에 진출한 존벨 에드워즈 주 하원 의원은 연방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 정부 입장에서 난민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이 없답니다. 난민 수용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주정부가 여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요.
네.
또 주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부터 난민 수용이 연방헌법이 아니라 주헌법에 어긋난다는 말까지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쪽에서는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난민 수용을 주관하는 부서가 미국 국무부인데요. 네. 이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이 어제 월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서 주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또 현재 연방정부 쪽에서는 기존 난민 수용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월요일 발표, 국무부 발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요.
네.
또 백악관 쪽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공화당에 장악한 주정부들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발동한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두고 함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도 어쩌면은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면 아시다시피 이 불법 체류자들을 자격이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이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서류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이 텍사스주를 대표로 하는 26개 주가 이걸 중단시켜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주정부들이 2심까지는 이겼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이 시리아 난민 문제도 혹시나 이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요. 또 눈길을 끄는 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늘이죠. 17일 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리아 난민을 받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책임자로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를 논의할 조직을 결성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네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폭동이 났었죠. 이 당시 볼티모어 경찰의 대처를 조사한 공식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볼티모어시 경찰국이 월요일 16일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독립기관인 경찰력 집행조사 포럼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프레디 그레이가 이 당시 경찰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척수를 다쳤다가 결국 나중에 병원에서 이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볼티모어시에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났었는데 결국 이 항의 시위가 며칠간에 걸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네, 자, 이 프레드 그레이 사건 때문에 볼티모어시 소속 경관 6명이 살인죄 등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정리하면요. 이 경찰이 폭동에 대비하지 못했고 또 실제 폭동이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이런데요. 경찰 지휘부가 폭동이 날 거라고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했으면서도 여기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막상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이 진압을 지휘하는 지휘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체계적으로 지휘가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폭동을 진압하는 경관들에게 이 명확한 체포 지침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에게 제공된 진압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하는군요.
네, 이전에도 이런 보고서 내용하고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작년 7월에 이 해당 경찰 노조가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 당시 조사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네, 노조 보고서 뒤에 이 볼티모어 경찰국장이 해고되셨었죠?
맞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어제 이 볼티모어 시장하고 신임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시장은 이번 보고서가 이전에 나온 자체 평가와 다르지 않다면서 그동안 볼티모어시가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분야에서 진전을 많이 이뤄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빈 데이비스 경찰국장은 시 당국이 관련 분야에 이미 6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미네소타주에서 또 흑인이 경찰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났는데 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미네아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지난 15일 한 흑인 청년이 경찰 총에 맞고 숨졌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15일과 16일 이틀 연속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6일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월요일 경찰이 51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보죠. 이 안면 이식 수술을 해서 새 삶을 찾은 사람이 화제네요.
네, 화제의 주인공이 테네시주에 사는 올해 41살 된 패트릭 하디슨 씨입니다. 하디슨 씨가 14년 전에 입은 화상으로 이 얼굴이 거의 뭉개진 상태였는데요. 네. 최근에 뉴욕시 랭곤 병원에서 안면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하디슨 씨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또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의용 소방대원이었는데요. 네. 하디슨 씨가 지난 2001년 9월에 미시시피주 세나토비비아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불이 붙은 집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이제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 목과 머리 그리고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귀와 입술, 눈꺼풀 전부 그리고 코 일부를 하디슨 씨가 잃었는데요. 이 화상 전문 의료진이 20차례나 넘게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이 너무 상처가 심해서 이 하디슨 씨는 얼굴이 거의 뭉개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네. 안면 이식이라면은 또 부작용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수술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식된 건가요?
네, 이 얼굴 앞쪽은요, 이 머리 맨 위에 정수리 부분부터 쇄골, 그러니까 빗장뼈 부분까지 이식됐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뒷면은요, 역시 꼭지에서부터 뒤로 원래 머리털이 남아있던 부분까지 이식했고 양쪽 귀를 이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식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한 게 이 랭곤 병원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박사인데요.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제까지 시도된 안면 이식 수술 중에서 이번에 가장 광범위하게 얼굴을 이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면 이식 수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2005년에요. 프랑스에서 처음 시도됐는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안면 이식 시술이 시술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이번 수술을 참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수술 결과가 아주 좋은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제가 언론 보도에 나온 사진을 좀 봤는데요. 이 수술 전하고 후하고 얼굴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네. 이 수술 전에는 코, 입술, 귀가 없었고요. 또 눈도 거의 감긴 상태였는데 이 수술을 받은 뒤에는 이 하디슨 씨가 정상적인 얼굴 형태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수술 전에는 눈꺼풀이 거의 닫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데요. 이번 수술을 통해서 하디슨 씨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앞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피부를 이은 부분이요, 이 모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수술 흉터도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안면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떤지 지금 궁금하네요.
네, 이 하디슨 씨 교회 친구가요, 지난 2012년에 이 당시에 이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있던 로드리게스 박사에게 이 사연을 전하면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다가 로드리게스 박사가 힘을 좀 써서 2014년에 이 하디슨 씨가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마땅한 기증자가 나와서 수술을 받은 거죠.
네, 참 준수하게 생긴 예술가였다고 하는데요. 사망했다고 하죠. 자, 하디슨 씨가 그 덕분에 개인으로서는 또 정말 새 삶을 찾은 셈이네요.
뭐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하디슨 씨 말로는 옛날에는 아이들도 자기 얼굴을 무서워했고 또 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는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상인이 됐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미국인 한 명을 포함해서 1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미국에서 이 시리아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테러범들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난민 속에 섞여서 유럽으로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이 미국의 난민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어느 부서에서 이 난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나요?
예, 국무부 산하에 있는 인구 난민 이주국의 주무 부서입니다. 인구 난민 이주국은 현재 이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 약칭 US REV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 외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고 또 이들의 초기 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 신청자들의 서류와 자격 심사 여부는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 서비스국 산하 부서들이 맡고 있고요. 또 미국 내 사회 정착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난민 재정착 사무국이 담당하는 등 각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 대체로 이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UNHCR이나 이 미국 대사관 또는 공신력 있는 이 비정부 기구 같은 곳에서 이 난민 신청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인구 난민 이주국이 운영하는 재정착 지원 센터가 이 난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서 국토안보부로 넘기고요.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심사와 면접 같은 걸 해서 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예, 평균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의 경우는 이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사 과정이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신청 자격을 좀 들어볼까요?
예,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정하고 있는 국제 난민 기준을 미국도 일단 따르고 있는데요.
네.
예, 원칙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또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이유로 확실하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난민으로 1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 기간에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이 영주권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고 난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 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진짜 미국 시민이 됩니다.
네. 자, 현재 미국에 얼마나 많은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국무부 자료를 보면요. 1975년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한 해만 보면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 수가 6만 9,930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정하고 있는 한 해 난민 수용 수 7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예,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1,500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미미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네, 그 많은 난민 중에 이 제3국에 정착하는 사람이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국무부가 2012년에 UNHCR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재정착한 난민의 77% 정도가 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이 호주인데요, 7%, 그리고 캐나다가 6%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한 나라가 받아들인 난민의 수가 다른 25개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네. 이 북한 출신 난민도 들어와 있는데 몇 명이나 되죠?
예, 미국 정부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출신 난민을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에 9명을 받아들인 게 처음인데 그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 수가 지난 10월 말 현재 186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미국의 난민 정책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받는다면서요?
예, 지난 9월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수용 난민 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에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 년도에 최소한 8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17년 회계연도에는 10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이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그중에는 시리안 난민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9월 말까지 1만 명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이래 미국이 UNHCR에서 넘겨받은 시리아 난민 신청 건수가 17,000 건인데요. 그 가운데 약 9%만 난민 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한 시리아 난민 10명 가운데 1명만 허가를 받았던 셈이죠. 그 대신에 미국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40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난민 수를 크게 늘린 겁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난민 수용을 확대하기로 한 건 말이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시리아 난민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면서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예, 특히 지난 9월 초에 이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의 시신이 터키 해안가까지 발견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3명은 모두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나 존 케이식 후보 경우는 전에는 난민 수용을 또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약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말이 바뀌었는데요.
네.
예, 밀려드는 난민 가운데 이 테러 분자들을 가려내기가 힘들다면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오하이오 주지사인 케이식 후보는 더 이상 오하이오주에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드 크루즈 후보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기독교 신자만 받아들이자는 말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고요.
네.
예, 제프 씨 후보도 기독교 신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의회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예,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라고 이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시리아 난민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도록 하죠. 에블리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Bye Bye Love 골라봤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영화 와이어덜프 소개해드렸죠?
맞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 개척 시기에 활약한 전설적인 보안관이죠. 와이어덜프를 그린 영화 와이어덜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신화적인 보안관 와이엇 어피 일성을 통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명암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와이엇 어프가 활약한 서부 개척 시대가 막을 고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가 레리 맥머트리 씨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부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20세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진행자께서는 미국 역사에서 20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 초반이라면 1차 세계대전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대공황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국력이 한창 뻗어나가던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바로 이 대공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시간부터 알아볼 영화는 대공황 시기 미국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그린 영화 북쪽의 황제입니다.
A man and a tree. A tree and a man.
영화의 첫 장면, 영화는 바로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한다. 1933년 미국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집이나 연고가 없는 불황자들이 기차에 무임승차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떠돌았다. 이런 불황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회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들의 승차를 막는 기관차 승무원이었다. 기차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흐르면서 화물기차가 평화로운 평원을 달린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엔진으로 단 열차가 냉각수를 보충하려고 잠시 정차한 사이 불황자 하나가 재빨리 기차에 올라탄다.
Ready to go, Jack.
1933년에는 이렇게 화물열차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호보라고 불렀는데요.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마빈 구프랜드 교수는 이런 사람들이 대공황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1929년에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는데 1932년이 되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3분의 1이 실직 상태가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시기에 이른바 호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자리도 없고 다른 희망이 없어지자 많은 사람이 화물열차에 몰래 타서 전국을 떠돌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호보라고 불렀죠. 1930년대에 이런 호보가 대략 2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God damn bow.
화물열차 19호의 기관장 셰크는 자기 기차에 올라타는 호보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의 셰크는 기차에 탄 불황자 한 명을 망치로 내려쳐 결국 이 사람이 기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하는데요. 셰크는 이제까지 열차에 단 한 번도 불황자들을 태우지 않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열차 승무원이 불황자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마빈 구프랜드 교수는 불황자들이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호보로스의 삶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떠돌아다니는 고달픔 탓에 그랬는데 더 위험한 건 열차 승무원들의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승무원들에게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을 맡게 했죠. 이를 위해서 어떤 철도 회사들은 심지어 보안 요원을 기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처 때문에 많은 불황자가 열차에 타려다가 희생됐습니다.
한편 불황자 넘버원은 근처 농장에서 훔친 닭을 들고 숲속에서 화물열차를 기다린다. 이때 주변에 있던 젊은 불황자 시가렛이 넘버원에게 달려들어 닭을 뺏으려 한다. 하지만 넘버원은 시가렛을 제압하고 다가오는 화물열차에 올라탄다. 이어 시가렛도 넘버원의 뒤를 따라 기차에 올라서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기관장 셰크에게 발각된다. 그러자 셰크는 두 호보가 탄 화물칸의 문을 모두 잠가버린다.
You ain't gonna light up here.
Why not?
Well, you'll burn us down.
Don't make no difference, kid. We're gone, no doubt about it.
문이 잠기자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불안해하지만 넘버원은 느긋했습니다. 그러면서 넘버원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It ain't the rocks, kid. Not in this part of the country. And it's not 90 days either. You're paroled to the bottom of a pit while the sheriff pockets the $2 that he's paid every day for your keep. And that's no ghost story. This country'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depression.
넘버원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일당으로 $2를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 $2도 큰 돈이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경찰들이 이 돈을 가로채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Don't you understand the 19 is on fire?
화물 열차 19호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넘버원은 자기가 탄 칸에 불을 지르고 불에 나무로 된 문이 부서지자 유유히 화물칸에서 뛰어내려 빠져나간다. 하지만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불을 끄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How'd you make that train?
Easy, just like any other.
Nobody makes that one.
It's a local, it's nothing.
19 ain't just a local.
Haven't you heard of the shack? The 19 belongs to him.
So? So you ain't gonna live through the night.
철도 회사 직원들은 잡혀온 불황자 시가렛에게 어떻게 19호 열차에 탈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잔혹한 열차 기관장 셰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호보들을 자기 열차에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Mouses and gray cats! You think you're the road, do you? Well, he's the road. He's the emperor of the North Pole. He came in on a 19!
한편 호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돌아온 넘버원은 자기가 19호 열차를 타고 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근처에 있던 불황자 수십 명에게 넘버원을 소개하면서 19호 열차를 타고 온 넘버원이 북쪽의 황제라고 치켜세웁니다. 그러자 불황자들이 탄성을 지르고 넘버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He beat the shack. He rode the empty in on the 19.
Oh, the hell he did. Some punk kid beat the shack. They got him down in the yard.
A kid?
He screwed it up.
하지만 그때 한 호보가 셰크의 19호 열차를 탔다고 주장하는 젊은 불황자가 기차역에 잡혀 있다면서 넘버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넘버원은 역 근처 물탱크에 자신이 다음날 오전에 포틀랜드로 가는 19호의 화물 열차를 탄다고 쓰게 했습니다. 이건 다시 19호 열차를 타서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I do to people who say what you've done?
I did it. I rode your goddamn train.
한편 역 사무실에 들른 쉐크는 자신이 19번 열차에 탔었다고 자랑하는 젊은 불황자 시가렛에게 자기 기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한다. 쉐크도 불황자 넘버원의 무임승차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Hey, number one! Hey, number one! His name is on a tire, I seen it. The gig said he's coming on the 19, he's going back out in the morning. Northbound to Portland.
바로 그때 한 철도원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이 철도원은 물탱크의 호보 넘버원이 19호 화물 열차를 타고 포틀랜드로 간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전한다.
Now look, I hate Shaq as much as any of you guys, but that boy ain't even gonna make it out of the yards, and here's another five to prove it.
Take it. He's got a chance at this fog. You're covered.
그 말을 듣고 흥분한 셰크가 밖으로 나가자 직원들은 셰크와 넘버원의 대결에 돈을 걸기 시작한다. 이 소식은 전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지고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두 사람의 대결에 돈을 건다.
자, 불황자, 그러니까 호보 중에서 무임승차의 황제라는 넘버원과 불황자들에게 악명 높은 쉐크가 일생일대의 대결을 벌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포틀랜드행 19호 열차를 둘러싸고 넘버원과 쉐크가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죠?
네, 다음 시간은 쉐크와 넘버원의 대결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é.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자, 본문 다시 한번 들려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Greg Turner의 In America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old water's just a step away. Wash off all the dirt and blast today. I live in America. And I live in America. I will be proud and free in America. A little while, it's almost autumn. You can tell by the sky. White ribbon in your long brown hair. It's almost heaven. We can touch it from here. I live in America. I live in America. And I will be proud and. Tell my girl that I love her. Maria says the same. Sure is pretty at the top of the city. Never knew my name, but I'll remain roaring flame. Finest and the brave. Hold my hand real tight as ever you can. Will become the morning light.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지난 11월 13일 북한인 4명과 한 개 기관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 당국과 노동당 관리 그리고 대행기관과 관계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대상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번에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개인 4명과 기관 한 곳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연계돼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와 이 회사의 리종철 김광혁 그리고 이집트에 주재하는 황수만입니다. 또 EKO 개발투자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 대행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확산과 관련한 국제법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